213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아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같이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샘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가정 위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은 다시금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사역했던 그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온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그 간증과 또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금 살려주셨고 두 다리로 일어나서 걸어 들어가 그 다음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읍들로 다시금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선교 보고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서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 확장되게 해달라고 악한 마귀의 세력이 꺾이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쉬었겠죠. 마음을 좀 놓고 긴장도 풀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교회에 또 다른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리더가 아닌가 아마 바리새파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되 내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들이 주장한 교리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도 다 지켜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 가르침을 듣고 있던 바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막 노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다가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아마 그들에 대해서 노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방인의 교회에 대사도인 베드로가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의 곁에 늘 따라다녔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환영을 하면서 반겼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과도 잘 친근하게 지내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잘 지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베드로는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잡아먹으라,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각종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고넬료 집에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 임하던 성령의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을 하고 계시고 똑같이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또 이 어떤 사람들이 또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베드로를 문책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또 사도 중에 사도로서 체면에 있지 어떻게 이방인들과 그렇게 허물없이 교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데 할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어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까지도 쩔쩔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바나바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하죠. 그것도 조용하게 불러내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똑같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게바를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약간이라도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대사도인 베드로, 그의 선배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발자국의 양보도 없이 책망을 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투었습니다. 다투었고 변론을 했죠. 전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 또 교회가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교회냐, 그 교회에 얼마나 성숙한 성도가 많이 있느냐, 이것은요 문제가 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조용할 때는 잘 모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누가 성숙한 성도인지 사실은 잘 분별해내기가 힘듭니다. 비행기가 잘 날아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 기장의 실력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비행기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기장의 실력이 드러나죠. 기장의 실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또 승무원이 얼마나 잘 훈련이 되어 있는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그때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 항공기가 미국에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때 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움이 가득 차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승무원들은 이 그 여행객들을 등에 업어서 피신시키기도 하고 이 승객들을 끝까지 피신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론은 그들을 영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평소에 훈련을 받은 아주 탁월한 승무원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이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은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수준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을 까내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다투고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변질을 되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면서 다투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교회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투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뒤에서 교회를 이끌고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갔던 그 지도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을 하고 또 몇 명의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겁니다. 이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쪼개져 나가든지 일부분이 아예 탈락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툼을 보면서 실망을 해서 어찌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그렇게 다투고 싸우느냐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는 무조건 바울이 옳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를 다 묶어가지고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일단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입니까? 이런 결정이 내려지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어떤 유대인들과 사이에 다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적인 다툼은요, 여러분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투다가 한번 깨져버리면요, 한쪽은 이겼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상처가 남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인 다툼은요, 그냥 신학자들에게 맡게 두시면 됩니다. 그분들끼리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안 떠납니다. 교회 싸우고 해도 절대로 안 떠납니다만 성도들은요, 그 다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싸우고 막 토론하고 하면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좋죠. 괜히 다투었다가 싸움이 일어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교회에, 교회가 이러한 교리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요,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서로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막 이렇게 하다가 물고 늘어지다가 보면요, 진리는 구별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사랑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도들과 또 이 어떤 사람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대인들로 나뉘어져 버렸다면은, 그래서 피가 땀도록 싸우고 했더라면은 아마 이들 교회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큰 일을 못 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사랑을 놓쳐버린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사도 요한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할 때요, 참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죠.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이 사도 요한의 의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사도가 맞죠.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랑을 엄청 강조했던 요한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이단의 교리를 잘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평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내가 사도라라고 하면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도라고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해내어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도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한 사람 낚아채 가려고 그래도 그 신천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 교회입니다.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많이 싸우다가 보니까 놓쳐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죠. 싸워서 이단을 분별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보니까 그것이 기질이 되면 곤란합니다. 의로운 싸움을 싸운다 하더라도 싸움의 질이 들어버리면 그 힘들어집니다. 기질이, 찌르는 기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즉 교회의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흐린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큰 소리를 내어야 될 장소로 보내버린 겁니다. 거기에 가서 싸우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고 하시고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보낸 거죠. 교회들의 문을 닫는 이유는요,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걸 잘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사랑이 풍성하고 또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문을 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개인이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뭐 제가 이런 뉴스 하면은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는데, 계모의 학대로 인해서 계모가요, 8세 된 여자아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를 찔러서 사망을 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계모가 딸을 그렇게 때렸습니다. 참 그 아이는 그 엄마가 뜨거운 물을 가지고 손과 발에 부어서 화상을 입히기도 했고 참 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었죠.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많이 식어졌으면요,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버리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지나갈 정도의 뉴스그립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상황들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꾸만 악해져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은, 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봅니다. 지옥이죠. 그 아이에게는 아마 엄청난 지옥이었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누가 가장 분노를 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이번 주에 제가 누군가에게서 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자가 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문자를 읽으면서 이것이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진실로 가깝습니다. 지난주 나이지리아를 여행 중이었던 한 목사님이 바람 부는 황량한 길을 홀로 걸어가시던 어떤 노인을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조금 가던 중 차 안에서 그 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젯밤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목사님은 이 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무슨 일이 있었다니요? 어떻게 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아십니까? 하고 되물었답니다. 그러나 노인이 대답하기를, 지난밤 천국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잔인함과 타락함에 화가 너무 나셔서 천사들에게 심판의 나팔을 불라고 하셨답니다. 천사들이 일제히 나팔을 들었고 하나님은 심판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저의 흘린 피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시며 기일이 참으시는 성부 하나님께 간청을 하셨었소. 성부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과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세상으로 내려가 나의 심판의 집경을 평탄케 하며 사람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신분이 목사님을 아는 듯한 노인의 말에 놀라운 마음으로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것 아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이지리아로 보내진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오. 낭비할 시간이 없소. 하고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진노하셔서 오시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셔서 탄식하면서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성도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워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곁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불어닥친 그 태풍 하이엔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관측 사상 최강의 태풍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슈퍼 태풍이라고 그러죠. 오늘 제가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필리핀의 타클로반 이 씨가 태풍으로 인해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무려 1만 2천 명 정도가 죽어나갔고 2만 명 정도가 아마 죽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죽은 역사는 없습니다. 총격전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면요. IT 현장보다도 더 참혹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시면은 관측 이래로 최고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록 자연재해가 더 심해져가고 악화되어져가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기독교인들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교회가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1만 2천 명이 죽었든지 IT에 30만 명이 죽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단지 내 앞길 이것만 보일 뿐이죠. 사랑을 회복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적어도 나에게서부터 사랑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적어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기도가 힘있게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금요일날 저녁에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그 정책당회를 다녀왔습니다. 정책당회 또 행정당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저녁에 한 9시부터 7, 8시간 동안 그 회의를 계속했었습니다. 새벽에 4시 한 20분 정도에 끝이 날 정도로 회의가 길었었습니다. 2014년도를 준비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토론을 많이 했었고 또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을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7시 반 정도 되니까요. 도란도란 소리가 나서 나가 보았습니다. 장로님들 10분이 다 이 둥둥 그렇게 둘러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장로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제 주장만 너무 강하게 주장을 했지요. 서로 장로님끼리 말씀을 하시면서요. 막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면서 서로를 세워드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모였을 때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모였을 때에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높여주고 나보다 더 나은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 이를 안겨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을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필리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필리핀에 그 출국한 수많은 1만 2천 명의 사람들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보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보여야 그들의 아픔이 보여야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락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파송한 선교사님 우리 김정섭 선교사님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그곳에서 세례를 줄 수 있을 만한 성도를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만약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성도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아마 이게 편지 글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에 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 나가시는구나.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필리핀이 들어오셔야 되고 시리아가 들어와야 됩니다. 시리아에서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팔아서 그 생명을 연장을 내 나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장기를요 떼어가지고 판매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또 죽어가는 것이죠. 가족을 살리고 자신은 그렇게 죽어가는 힘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슴에 들어올 때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저녁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성숙한 사랑의 사도가 되셔서 우리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